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그의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는 방식 중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비교하면서 어느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6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1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부족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이 갈릴리 일대로 보냈는데, 이 제자들도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다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휴식을 취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6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 반대편으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인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열렬히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이 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해변가를 걸어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그들을 쫓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들이 처한 곤경과 이 곤경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당면한 곤란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월절 가까운 계절이어서 푸른 풀들이 들판을 덮고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실 때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올 때에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셨고 제자들도 지쳐 있었고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 방황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곳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교훈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해가 저물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교훈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낮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먼 길을 걷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의 육체에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그것이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요청을 하였을까요? 때가 저물어가니까 예수님 이제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를 사먹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왔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배고픔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기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5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물어온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이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립은 그곳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촌락이 있고 어디에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은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지도 다 계산해보았고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물으러 온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 난관 가운데 어떤 믿음을 발휘하는지 보시고 그들을 교훈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약 8개월 정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임금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자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져온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는 도저히 어떤 해결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실망감과 부끄러움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공경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 떡을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는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천명은 남자의 숫자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여자들을 합친다면 만명 내지 2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더 되는 음식이 남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사건은 단순히 들판에서 허기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이것이 유월절과 연관해서 이 사건을 그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과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무교봉과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으면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하던 그 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무교봉은 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 흘림 아래에서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굶주린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과 고기는 예수님의 축사하심을 통하여서 유의적적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아양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그 제단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행할 뿐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 그것만을 슬퍼했을 뿐이지 자신들이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소와 양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절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세금도 바쳐야 했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의 중요한 재산인 소와 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날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허비하는 소와 양만 죽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이방 땅 갈릴리 광야 한가운데 들판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진정한 유월상의 유월절의 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해 주실 때에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 보리떡 5개, 그것은 아마도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의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떡은, 그 빵은 우리 어른들의 손바닥 하나를 넘지 않는 팬케이크와 같은 그런 얇은 그런 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려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거기에는 그들의 가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지친 영혼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방 땅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진정한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유월절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빌립과 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하지만 안드레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과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갈릴리의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이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유월절에 영적인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사람들을 피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땡볕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쳐서 육신이 기진하게 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자기가 가진 것만 생각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안드레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것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의 절망과 실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심으로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무지 현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는 무기력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정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빌립과 같이 200디나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는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양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 처한 곤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함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주님의 자비로우신 음성을 자기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못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은 안드레처럼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믿음,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방황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삶의 질고 가운데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며 무능하다고 여기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축사하시면 그분의 손 안에서 기적이 되풀이되고 모든 것이 넘치도록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의지에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가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자꾸 자신이 가진 것과 능력과 계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축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부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것이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와서 빈민가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는 수많은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아닙니까? 그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윌리엄 부스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떡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떡을 먹여주신 이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소 실망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가 진정으로 유월절 영적인 의미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는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분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행하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이 무리들의 마음을 바른 진리로 이끄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을 먹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아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참으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떡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공적인 선교와 실패하는 선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떡을 주면 그들은 떡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임금 삼아서 로마에 대항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임금이 있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규합해서 로마가 아니라 어떤 나라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 부정적인 반응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정치적인 해방을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교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출세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이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길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이 무리들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그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억지로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떡을 추구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